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미국 중간선거가 8일 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명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 애리조나와 조지아 등 36개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탈환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접전을 이루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는 7일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174석, 공화당이 227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고 다른 조사업체 2702는 민주당이 200석, 공화당은 2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538은 공화당이 우세할 확률을 5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46%로 전망했고 리얼클리어 폴리틱스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약 4천만 명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마쳐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러시아 사업가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선거 안전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협 환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씨의 발언은 우리에게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리고진과 관련 단체들이 미국 등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해왔다는 점은 공공 영역에서 잘 알려져 있고 문서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리고진 씨는 7일 자신이 소유한 요식업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주요 7개국 G7 회원국과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 한국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배치를 통한 무력 시위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 수장이 7일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전투 준비태세를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V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B-1B 한반도 전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온 훈련 중 또 다른 하나이며 우리는 준비태세를 위해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 연습과 지속되는 훈련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B-1B 랜서 폭격기는 B-52,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음속의 1.2배로 비행할 수 있으며 관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가 가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일 이번 방문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의 정상회담 세부 사안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며 시 주석의 방문은 잠정적으로 12월 둘째 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중국과 사우디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의 전반적 외교 정책에서 사우디를 우선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 소식은 최근 많은 나라들이 미국 등 서방의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편을 선택할지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시각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유권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는 젊은 유권자들, Z세대, G세대의 역할과 연방의회 도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청년 세대를 지금 G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G세대는 2018년과 2020년의 중간선거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정권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에 따라 선거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플로리다의 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씨, 또 뉴햄프셔주의 공화당 후보로 나선 캐롤라인 레비 씨, 25살 나이에 연방의회에 도전을 했는데 그 첫 번째 Z세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Z세대의 의회 입성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지금 59인 미국 의회가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데 능한 이 젊은 의원이 합류를 하면 정치적 이견에 대한 타협 또 해결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또 청년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끄는 젊은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먼노,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인데요. 당시 나이가 지금의 Z세대였다면서 이 G세대의 의회 입성은 미국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통 리더십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표현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2022 중간선거 특집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먼저 들으시고요. 중간선거의 투표 시간과 투표율, 경합지 등을 살펴보는 중간선거 현황 짚어봅니다.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생생한 분위기 전해드리고요. 중간선거의 모든 것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의 목소리, 중간선거를 바라보는 한인과 탈북민 유권자 이야기, 미국 유권자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곳 미국 워싱턴 DC는 11월 8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기온은 16도, 맑은 날씨고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봐드립니다. 자, 11월 9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사이고요.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미터, 서해 앞바다는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 최고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5도에서 시작하고 낮에는 16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6도에서 16도, 개성은 5도에서 15도, 함흥 8도에서 14도, 원산은 7도에서 18도입니다. 청진 3도에서 15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제인 나삼스를 처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임란칸 전 총리와 군부 사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정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단지 인근 해역에서 해양 표본을 수집하는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도착했다는 거죠?
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7일 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제인 이 나쌈스 첫 인도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이날 SNS에 이 나쌈스와 함께 아스피데 대공 미사일 체제도 함께 도착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 영역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하늘을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인도받은 무기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나쌈스는 미국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이 방어에 쓰는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네.
미국 방산업체죠. 레이시온사와 이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가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이 3000 감시 레이더와 이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발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거리도 상당하네요.
네, 최대 사거리가 160km 이상이고요. 속도가 음속의 4배에 달합니다. 또 레이더는 최대 120km 밖에 있는 이 정미사일이나 항공기, 무인기, 드론까지 식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리고 스페인 등이 운용하고 있는 아스피데는 이탈리아가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네.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7일 트위터에 이들 지대공 미사일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 목표물을 격추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파트너들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미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국이 무기를 인도하는 일정을 좀 당겼다고요?
네, 당초에 이 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이 나쌈스 체제 2기를 전달하고 이후에 6기를 더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인도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필요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 따른 겁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런 잇따른 공격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체제 가운데 30%에서 40%가 파괴되거나 손상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화상연설에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 450만 명 이상이 지금 전기 없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헤르손 지역도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지의 이 친러시아 정부가 7일 이 드니프로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대피 작전이 마지막 배가 출발하면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친러 헤르손 정부와 러시아는 이런 조처가 현지 주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강제 이동이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이 러시아 군인들이 주민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또 약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점령 중인 남부 마리우폴에서 이 대규모 집단 무덤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미국 위성업체 이 맥사 테크놀로지가 새로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은 이 마리우폴 외곽의 만우시 등 마을에서 이 집단으로 매장된 무덤 수가 1,5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마리우폴은 뭐 이미 대규모 집단 매장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2월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6월 말까지 대략 무덤이 3,100개 정도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10월 중순까지 이 무덤 1,500개가 새로 발견되면서 총 4,600개 정도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 영국 BBC 방송 등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4,600개. 마리우폴은 이번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죠.
맞습니다. 이곳이 남부 항구 도시이자 이 전략 요충지로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제철소인 이 아조스탈 제철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후에 마리우폴에서 벌어진 전투로 적어도 2만 5천 명 이상 사망한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 무덤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에 묻혀있던 시신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한 무덤에 얼마나 많은 시신이 묻혀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주요 기업들을 국영화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7일 이 전시법을 발동해 이 최대 민간 엔진 제조 회사와 다른 4개 주요 전력업체 등 5개 기업을 전격적으로 국영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텔레그램에 이 전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 같은 조처는 현행법에 따라 수행되며 국방부문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계속 높아가고 있네요.
네, 4월에 불명예 퇴진했던 이 임란 칸 전 총리가 이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 정부 그리고 군부에 맞서면서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칸 전 총리는 7일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 군부 정치 개입 등 심각한 잘못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 최근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 3일 펀자부주에서 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에 이 괴한으로부터 총을 맞아서 왼쪽 다리에 총탄이 박혀서 이걸 수술했는데요. 이후에 이 펀자부주 주도인 라호르에 있는 자택에서 요양한 뒤에 8일부터 다시 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 측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 현 정부가 있다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칸 전 총리는 총격 사건 직후에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명백한 암살 시도라고 규탄하고 그 배후로 샤르프 현 총리와 라나 사나울라 내무장관 또 파이살 나시르 정보국장 등을 뽑았습니다. 칸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샤리프 총리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샤리프 총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신이나 내무장관 등 정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즉각 사임하겠다면서 이 칸 전 총리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또 군부 역시 칸 전 총리 주장이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군의 영향력이 좀 큰 편이죠?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 군이 이 지난 1947년에 이 나라가 영국으로 독립한 후에 30년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하는 등 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집단입니다. 이 칸 전 총리 역시 뭐 군부의 비호 속에서 2018년에 총리로 취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양측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임란 칸 전 총리 하면은 이색적인 경력을 가졌다.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파키스탄 국민 스포츠죠. 이 크리켓 선수 출신으로 이름을 크게 날렸는데요. 2018년 7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이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의 압승을 이끌어내면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명예스럽지 않은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칸 전 총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 경제 회복이 실패했고요. 또 이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일하는 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또 대미국 관계도 악화하는 등 외교 쪽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결국에 지난 4월에 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에 퇴진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칸 전 총리는 이런 결정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칸 전 총리와 PTI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이후에 거리로 나가서 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예, 또 칸 전 총리는 이 자신의 퇴진에 군부와 함께 미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사안의 중심이 바로 총선인데요. 파키스탄 총선 언제 있습니까?
네, 일단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칸 전 총리와 PTI 지지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현 이 샤리프 총리 정부는 이 헌법상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에 총선을 치를 것이라면서 이런 요구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단지 다시 전문가들을 파견했군요.
네, IAEA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단지 주변 해역에서 이 해양 표본들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현재 참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참관의 목적은 표본 수집 절차와 해당 해역 내 방사능 환경을 점검하는 일본 실험실들이 사용하는 이 양적 분석 방법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IAEA 측은 설명했습니다. 7일에 시작된 이 작업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 수집은 일본이 하고 그 상황을 IAEA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IAEA 전문가단은 이 후쿠시마 원전단지 인근 해역에서 해수와 해양 침전물 그리고 어류 표본을 수집하는 걸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실험실들이 수행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의 질을 담보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이 12번째랍니다.
네, 어류도 표본 수집 대상에 들어가는 게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당국은 또 이 후쿠시마 현안에 있는 이 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 어류들도 이 표본으로 수집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수집된 모든 표본은 이 비교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실에 제공하고요. 이곳에서 이 표본들 안에 이 방사능 수준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는 당연히 IAEA 측에 들어가겠죠?
물론입니다. 이 분석 결과들은 이 관련 수치에서 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IAEA 측에 보내고요.
네.
IAEA가 차후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공개합니다.
예. 자, IAEA 전문가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이 유럽의 모나코에 있는 이 IAEA 해양환경실험실 소속 전문가 2명, 그리고 핀란드와 한국 기관 소속 전문가가 각각 1명입니다.
네.
이들 전문가는 일본 기관이 수행하는 작업을 참관하는 것 외에도 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IAEA가 검증하는 데 필요한 표본도 자체적으로 또 추가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네, 뭐 표본 수집과 점검 뭐 이런 모든 활동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단지에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정부가 2021년에 이 후쿠시마 원전 단지에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그러면서 이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들어맞는지 검토해달라고 IAEA 측에 요청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언제부터 바다에 방류한다고 했습니까?
네, 내년 상반기부터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측은 해저 터널을 건설한 뒤에 이 터널 안으로 관을 넣어서 이 관을 통해 오염수를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예. IAEA가 올해 초에 이 전문가단 파견해서 이런 일본 정부 계획도 검토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2월이었죠. 이 11개 국으로 소속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단을 일본에 보내서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엔 또 4월에 공개한 1차 보고서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이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검증한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8일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투표 당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중간선거 관련한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간선거 현장 투표가 한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시간대 중에 가장 빠른 시간대는 바로 동부 시간대인데요. 중간선거 당일인 8일 가장 빠른 곳은 동부 시간대로 오전 5시부터 현장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 워싱턴 DC 역시 동부 시간대인데요.
네.
DC의 경우에는 오전 7시에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투표가 시작된 지 약 7시간이 지났는데요. 투표 종료 시간은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동부 시간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버몬트주 등이 오후 7시에 투표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뉴욕과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등은 오후 9시에 종료되고요.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와 그리고 워싱턴주 등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에 종료됩니다.
네, 시간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투표 시간이 좀 다르네요.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는 겁니까?
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전체 435명을 새로 뽑고요. 또 전체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이번에 보궐선거를 포함해 의원 35명을 뽑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 의원 등도 역시 함께 뽑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를 소개하는 보도에 보면은 조기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예측 단체인 US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요, 7일 기준 4,25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조기 현장 투표 또는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4년 중간선거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였던 2018년 중간선거 때의 전체 사전투표수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선거 당일 선거 관련 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폭력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면서요. 일부 주에서는 경비 인력이나 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배치하고 그리고 선거 진행 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는데요.
네.
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고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당국 역시도 선거를 방해할 위협을 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저지주와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 투표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투표가 지연되게 됐는데요. 미국 정치감시 민간단체인 커먼커즈는 이는 투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통적인 상황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하원과 상원의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근의 여론조사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미국 업체 538가 중간선거 하루 전인 7일을 기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서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먼저 상원의 경우에는 총 100석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56%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의석수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83%로 민주당의 과반을 차지할 확률을 더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공화당 우위로 점쳐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사안에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 그중에서도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최근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6일에 발표됐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예상되는 유권자의 80%가 최우선 이슈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처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 말고도 다른 현안들도 있죠?
네, 낙태권 역시도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응집력이 줄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와 유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낙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였는데
네,
한 달 뒤인 10월에는 5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요, 민주주의와 범죄 문제, 그리고 이민 문제 등도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중간선거라는 것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지금은 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평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집계한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의 지지율은 48%로 지지하지 않는 비율과 동률을 이뤘는데요. 이후에 지지율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서 11월 1일 현재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1월 1일 현재 55%로 무려 15%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를 할 때마다 특히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경합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네, 먼저 상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100석인 상원에서는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35개 의석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경합주는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햄셔, 네바다, 펜실베니아 주 등으로 총 8개 주에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네. 펜실베니아 주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화당 후보로는 TV 토크쇼 닥터 오즈로 대중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 메멧 오즈 후보가 나섰고요. 민주당 후보로는 존 패터먼 펜실베니아주 부지사가 나섰습니다.
네. 자, 펜실베니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들이 비슷한 시기에 펜실베니아주로 총출동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요, 이날 펜실베니아주를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구하고 싶다면은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하원 선거 상황 볼까요?
네, 전체 의석수 435개를 놓고 선거를 벌이는 하원은요, 현재 민주당이 220석, 그리고 공화당 212석, 또 공석 세 자리인데요.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하원 의원 선거에서 25석 이상을 더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알래스카 광역구와 그리고 애리조나 제2구, 캘리포니아 제22구, 플로리다 제13구 등이 주요 경합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자,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 민주야, 공화 양당이 치열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선거에 들어간 선거 비용으로도 알 수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요, 올해 중간선거 비용이 총 167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 선거 비용은 140억 달러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전망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양 당의 대결이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에는 정책 추진에 더 힘을 받겠죠.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결과겠지만요. 만약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는 임기가 2년 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도 2024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부터 중간선거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유세 현장에서 나는 아마도 다시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기다려봐라 라고 말하는 네. 등 재출마 의사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유세 현장에서는요, 오는 15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재출마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투표 당일인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마라라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장을 나서면서 자신이 론 드센티스 현 주지사에게 투표했다면서 이날이 공화당에게 훌륭한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당일 특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정은 없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후 선거에 관해서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지역마다 시간대가 다른 만큼요. 8일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펜실베니아 주와 그리고 조지아 주 상원 선거와 같이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은 선거 후에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처럼 늦게 나오는 것은요, 우편 투표도 한 몫을 하는데요.
네.
주마다 규정이 다르긴 한데 보통 우편 투표는 선거일이나 그 이전 날짜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부 주는 선거일 7일 이내에 그 우편 투표가 접수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은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는 뭐 일부 초접전 지역에서 재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그럴까요?
네, 22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의 경우에는요. 통상 표 차이가 0.5%로 매우 근소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41개 주와 워싱턴 DC는요. 표 차가 특정 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법적으로 재검표를 막아놓고 오직 소송을 제기에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재검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대선 때의 조지아주였죠. 무려 세 번이나 재검표를 실시했고요.
네.
이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아주 초접전 양상입니다. 538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포인트 내외입니다.
네. 중간선거의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투표소의 생생한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현장에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네, 저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도 여러 투표소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카운티 정부청사라고 할 수 있는 페어팩스 가버먼트 센터입니다. 자, 이곳은 버지니아 연방 하원 12주구 선거구에 속한 투표소인데 이 12주구에는 한인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와 센터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투표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자, 지금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이 좀 지났는데요.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보다 보통 투표율이 낮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이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 7시 정도에도 이 투표소 현장에 있었는데
네.
출근 전에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또 투표일이 페어패스트 카운티 교육구의 임시 휴교이다 보니까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로 온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투표 또 임시 휴교 그러니까 미국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선거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대신 투표소가 아침 이른 시각부터 저녁 시간까지 문을 열어서 유권자들이 최대한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버지니아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과연 어느 당이 장악하게 될까? 이것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자, 버지니아 이 11지구에서는 누구를 뽑는 겁니까?
예, 버지니아주의 경우 주지사와 상원의원 2명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 뽑지 않고요. 연방 하원의원만 전원 다시 뽑습니다. 자, 11지구에서는 7선 의원인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에 맞서 공화당의 제임스 마이스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자,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인 민주당의 코널리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투표소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다고요?
예, 투표소를 찾은 일부 유권자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 voted for Jim Miles because I'm tired of the lies on the left and I think we need
I decided to vote for Jerry Connelly because I'm not very happy.
I supported the Republican candidate today. I've been a lifelong Democrat, but I think it's inexcusable.
So we are supporting Gary. I like his approaches in terms of the immigration, in terms of the...
네, 첫 번째 여성은 공화당 후보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또 미국을 되찾고 싶어서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남성은 작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본인은 평생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 대출 발표 등 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반감으로 공화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꿨다고 했고요. 자, 마지막 남성은 자신도 이민자로서 민주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유권자는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유권자들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we need to get the inflation under control, you know, the price of gas.
A little bit more attention to the immigration issues. Also, we like...
Definitely stop spending my tax money on things...
Very much for a real law and order, and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upsets me enough that I don't want anybody that would side...
네, 첫 번째 요청은 의회가 인플레이션, 이 물가와 기름값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다음 남성은 이민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의회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마지막 남성은 미국이 진정한 법과 질서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투표소 현장의 유권자들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하원 11지구 선거구에 있는 페어팩스 가버먼트 센터 투표소에서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선거 특집 프로그램 중간선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All About 중간선거입니다. 김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중간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All About 중간선거 시간입니다. 선거일이 돼도 투표소에 가길 망설이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인데요. 영어를 못하면 투표하는 데 제약을 받을까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답게 영어를 못해도 연방선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특정 소수 언어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연방법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영어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무려 8천만 명이 넘습니다. 1965년 제정된 미국의 투표권법은 투표에 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주로 미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75년 투표권법이 확대되는데요. 소수계의 투표 접근법을 높이기 위해 소수 언어 집단의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중남미계, 그리고 아시아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외에 다른 소수 언어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 인구조사국은 5년마다 어떤 소수 언어 집단이 그들의 언어로 된 투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기준은 지역 유권자 중 5% 또는 만 명 이상 유권자의 영어 수준이 제한적일 때 소수 언어로 된 투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지역이 특정 언어 제공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방선거 공무원들은 투표용지를 포함한 투표 자료를 해당 언어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인구조사국은 2022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선거구가 331개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6년 대선 때보다 68개 선거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제2언어로 선거 정보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의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당 지역은 카운티와 지역정부지만 주차원에서 소수언어 제공지역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주는 모든 주차원의 선거에서 투표 자료에 영어와 함께 스페인어를 기재해야 하죠. 그리고 소수 언어가 하나 이상 지원되는 지역들도 많은데요.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로 선거 정보가 제공되고요. 투표 용지에도 한국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ll About 중간선거 김지원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 한인 정치인들의 당선 여부입니다. 올해 연방의회, 주의회, 중간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 한인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국 관련 이 외교 정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영 김, 앤디 김, 메릴린 스트링글랜드, 미셸 박스틸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들 현역 의원은 모두 올해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4명 모두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40지구 후보로 나선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이룬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2%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새 지역구는 80%가 저에게는 새로운 지역구예요. 선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기금인데 이 중에서 여태까지 그 가장 많이 그 선거 자금을 모금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김 의원은 미국 내 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곧 미국인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실용적 법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초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관련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상정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 국제방송처의 대북 활동 그 활동 지원도 꼭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정권이나 이 군대가 아니라 북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도적 지원, 그런 또 지속적인 지원,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그런 UN 난민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상정해놓고 이거 통과시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민주당의 데이비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하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이번 중간선거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district contain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outside of Korea in the U.S. Our community has gone through so much.
우리 선거구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인 인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1992년 LA 폭동 등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 지역에서 한인 사회의 이익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인 사회를 대표해 줄 사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주의회와 지방정부 선출직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위스콘신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주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closer the politician is to you, the more important the policy, right?
자신에게 더 가까운 정치인이 더 중요한 정치인이겠죠. 주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에서 나오는 예산과 재정 결정은 지자체와 도시, 마을 등에서의 중요한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인 후보들이 2년 전에 이룬 정치적 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중간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선거 투표에는 한인 유권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한인 유권자들 또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유권자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약 21만 명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020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투표 가능한 한인 인구는 약 94만 명인데 20% 이상이 등록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최광철 씨는 이미 가족과 함께 사전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사회입니다. 이민자 각양각색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멋있는 훌륭한 미국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참여해야지. 투표에 참여하는 길들이 우리의 보이스를 전달하는 거다.
주류 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선 높은 투표율이 필요하다고 최 씨는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표 등록률이나 투표율이 사실은 다른 소수민족 비해서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더 높은 그러한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을 보인다면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양기영 씨도 사전 투표를 완료했다며 특히 조지아주 의회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자 3명의 선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거를 유치를 한다든지 조지아주에 또 어떤 콜라보를 할 때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 차이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도 투표에 나섰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의 최대 화두인 경제 문제가 이들에게도 큰 관심 사안입니다. 버지니아주 거주 탈북 난민 데버러 최 씨의 말입니다.
갑자기 뭐 중간선거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그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확 낮아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리더가 그거를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게 이 악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나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탈북 난민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지 6년이 된 갈렙 조 씨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행 차원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권리,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리도 함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혹은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정치적인 권리도 가능하면 많이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한편 일부 탈북 난민은 미국 정치가 좌우가 너무 갈려 흥미를 잃었다거나 대북 정책 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중간선거에 참여한 버지니아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주민 론 거드 씨, 메리 프루색식, 존 앤더슨, 데니엘 슈어, 영김, 라지지 메타, 리오나 슈어, 마이클 헐리 씨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국경의 안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에너지 자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only had one person to vote for. And I voted democratically because I'm hoping to.
저는 투표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민주당에 투표했어요. 그들이 의회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과 모든 층을 아울러 돕고자 하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싶었거든요.
Well, because I want to get rid of the people that are ruining our country right now. I want to get.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망쳐놓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경제도 돕고 물가를 낮추고 기름값과 인플레이션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죠.
Well,
글쎄요. 단순히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나는 민주당 편에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죠. 공화당은 스스로 파시스트 정당으로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누가 됐든 공화당에 투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요.
The life is important and we just need to preserve that. That's number one. The
economic power. 생명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제 정책으로 말한다면 예전이 좋았었죠. 팬데믹 전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식적인 것들을 되돌려야 합니다.
I have a lot of concerns starting with climate change, starting with human rights.
기후 변화를 시작으로 미국 내 인권 그리고 입헌 민주 체제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정부를 원하는지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성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고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It's good to have people who are older with experience, but we also need a lot of new people.
경험이 있는 나이든 사람들도 좋지만 새로운 젊은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층, 그러니까 젊은 층을 자신이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의회가 협력하고 잘 돌아가서 일처리도 잘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당끼리 이견을 잠시 제쳐두고 국가를 위해 일처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I feel that in today's world, democracy is under threat. Voting is one of the ways.
저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투표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법의 하나죠. 그래서 투표가 저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세계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여성의 권리도 빼앗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말이에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중간선거에 참여한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끝으로 중간선거 특집으로 준비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